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와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커피가 없으면 우리가 커피 아메리카노가 없으면 라떼를 마시면 되고 라면이 없으면 우동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명륜 진사갈비가 없으면 엉생으로 가면 됩니다. 엉터리 삼겹살.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가 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대체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이며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권세가 있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갖는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실제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죽음의 세력, 죽음의 영,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겨울이 되면 변화도 없으며 약동도 없으며 기대와 소망과 열정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마른 가지,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 싹이 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이 문제가 이런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실제 문제가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애통해 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죽음이 역사했던 이런 곳일수록 멀리하고 기대도 갖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곳으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나에게 진짜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많은 대체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을 왜 반드시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다시 역사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되면 정말 누구에게 갔냐면 이 세 사람에게 주로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가정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오빠가 죽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들을 몹시도 사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죽고 난 뒤에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그 가정에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으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을 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입니다. 32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것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데 마리아가 주로 삼고 있는 다른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현장에 나에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오늘 자기를 자기의 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의 세력이죠. 마리아가 오늘 말하는 것은 오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마치 의원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죽지 않도록 주사도 놓고 약 처방도 하고 수술을 해서 환자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다해버리면, 목숨이 끝나버리면 이 의사의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뭔가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었는데 오빠가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오셔서 치유해 주셨다면 오빠가 살아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쩌잔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로 신뢰하는 주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가 진짜로 신뢰하는 주는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냐면 죽음이죠. 죽음의 세력,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좌절과 어떤 약동이나 꿈이나 이제는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와 함께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죽음의 세력이 우리 안에 강력히 자리를 잡으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어떤 운명적인 한계가 있죠. 이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도 난민으로서 운명적인 이 가난을 맞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인식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는 해봐야 뭐 아프리카 해봐야 얼마나 변화가 되겠나. 한 20년 후가 되면 빈민이 절대 빈민이 한 50% 정도 줄어들어도 엄청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이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유럽에 가서 유행을 한다든지 또 이들이 정말 이 세계를 통치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죽음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냐면 아프리카에 대하여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죽음의 세력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하지만 그곳은 죽음이 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런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온 유대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온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조문객들이 왔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상갓집에 조문 온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 누구도 막 힘을 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주여, 막 주여도 안 왔겠죠. 죽었다 막 하면서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비꼽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핍박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더니 아니 맹인의 눈을 좀 고쳐가지고 새롭게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에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이 답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 편이 되어서 그것에 동조하고 비꼬며 사랑이 없는 부분으로 그 죽음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울고 있으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의 이 원래 정체성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기들이 항상 말할 때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세까지 자녀가 없고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사망이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음이 역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았다. 사람들의 평가도 스스로의 평가도 생물학적인 평가도 이제는 끝나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반복적인 좌절과 실패와 그가 얼마나 자녀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생명이 그에게 잉태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완전히 죽음이 역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했던 그 자손들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게 되면 정말 죽음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해올 때 어떤 영역에 변화도 없으며 약동도 없으며 사랑도 없으며 헌신도 없으며 충성도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시작을 잘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불렀습니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면 완전히 죽었던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도 살리신, 생명으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통하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은 나사를 보며 병을 치유해 주지 아니한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울고 불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에 대하여 다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령은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애통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역사하는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픈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애통할까요?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애통합니까? 정말 그 사람이 왕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정말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오늘도 먹지 못하고 정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오늘도 뭔가를 죽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그 사람에게 그 주인이 줬던 정체성과 다른, 너무나 다른, 너무나 반대되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통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죽어버려서 이제는 그곳에는 열정도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생기지 아니하고 약동과 도전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애통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영이 애통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원래 죽음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사망에 대하여 아무런 권세가 없이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원래 저게 아닌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불쌍하다. 내가 가서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도 너무나 속아서 애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가서 말하고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죽음을 주로 삼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그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축복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처럼 강한 내 안에 역사하는 상처와 쓴뿌리와 저주와 결박과 질병과 이런 거에 매여서 그 죽음의 세력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두렵고 염려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볼 때, 그런 상태를 볼 때 심히 애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이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보좌에서 죽음의 세력을 끌어내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종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음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에도 죽음이 오히려 왕노릇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 죽음이 왕으로 앉아있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시키는 대로 슬퍼하고 애곡하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애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 이러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러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그 집에 가서 예수님 다른 많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를 지금 어디에 뒀느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나 잘하는 것들이나 그래도 뭔가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능력이 있는 것, 뭔가 미래가 기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 어디에 뒀느냐고 물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나사로를 죽음으로 묶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과 직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둔 곳은 죽음의 세력이 왕노릇하며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꼭꼭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역사하는, 죽음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근원, 그 터,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잘 안 나가죠. 우리 안에 죽음이 있는 곳을 보십시오. 운명적인 나의 이 운명들, 계속된 실패, 좌절, 오래된 질병들, 무기력, 포기, 나의 죄, 음란, 오래되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어버린 곳, 그 끝난 곳. 우린 그런데 잘 안 나갑니다. 그거는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냐 하면 바로 그 우리의 죽어있는 근원, 오늘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근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그가 죽어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에 붙잡혀 버려진 채 사망의 굴 속에 누워있는 걸 보시고 어느 누구도 그곳에 관심이 없으며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낙심과 이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곳에는 강력한 권세가 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곳은 내가 죽어있는 그곳은 보십시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곳, 이 나사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바로 죽음에 잡혀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 이 죽음과도 같은 강력한 것에 붙잡혀 있는데 사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나의 정말 건강으로 섬겨야 될 것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생명, 열정, 나의 비전, 이곳이 사실은 그곳에 죽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죽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죽음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내어 쫓으실 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죽음을 내어 쫓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래 왕노릇하는 이 죽음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38절과 39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것을 심히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베드로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가보니까 큰 돌이 무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돌은 출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돌이 입구를 막고 있으면 이제는 그곳은 끝났다. 돌이 그곳을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곳에 죽음이 왕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가장 먼저 이미 죽었다고 끝나버렸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지어버린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돌을 치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을 예수님이 직접 치우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마르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돌이 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돌은 우리가 타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매장을 하지요. 관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데 거기에 무덤에다가 흙을 막 엎어버리고 돌을 막 거기에 얹어버리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포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 위에 흙을 가득 채우고 돌을 넣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무덤 앞에 이 굴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이곳에 막아놓은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그 문제, 왜 죽은 채로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돌을 막아버린 이유는 이제는 끝났다. 내 스스로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통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강력한 생각이 진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부활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이곳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으로 단정하고 생각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이 우리가 갖다 놓은 생각이 진지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죽음의 권세를 이 내어쫓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의 문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 너무 무겁지만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돌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영차 영차.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도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돌을 옮겨놓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죽었다니까요. 죽었습니다. 치우면 냄새 나는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 안에 강력한 진취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못 듣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강력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영은 오늘 그 굴을 강력하게 막아놓은 이 돌들과 같은 우리의 생각의 진지를 강력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깊은 돌들을 우리의 죽어있는, 내가 사랑하지만 죽어있는 그 굴 앞에 막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깊은 좌절, 실패, 죄책감, 아픔, 버려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뼛속 깊숙이까지 자리 잡으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왕입니다. 그 생각의 돌을 꽉, 예수님이 들어갈 그 굴을 막을 수 있도록 꽉 막아놓고 꼼짝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내 앞에 돌을 둘 수밖에 없는, 사망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곳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왜 그것이 죽어가는 대로 그대로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경험했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오랫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끊임없이 역사했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셔도 생각으로 다 쳐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팠던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의지와 생각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값 지불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 이미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패배와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사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나 임의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선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들은 그대로 마르다에게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그 죽음이 역사하는 곳에 선포했던 겁니다. 마르다에게도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서 온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병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그 사건들이 한두 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사건들이 도전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지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예수님을 홀대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말씀을 받으면 이루어질 말씀일수록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무덤에 좀 가보자, 무덤에 좀 가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해서 무덤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덤에 가봤더니 실제로 죽음의 원수가 역사하는 그곳을 돌파하기 위하여 좀 환경이 나아야 되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돌이 무덤 입구를 딱 막고 있죠. 오랫동안 나와 많이 교제했던 나에게 평상시에 충성스럽게 섬겼던 마르다도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냄새가 나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갖나 봅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면 완전히 죽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썩어서 안 된다, 썩어서 이제는 끝나버렸다, 이런 말씀과 너무나 다른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라 그 사건 현장에 있어 보면 무엇이 피부에 와닿냐면 죽음의 실상들, 죽음의 열매들, 죽음의 공격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문을 열어놓고도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돌문을 열어놨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부정적이고 사망의 열매들, 죽음의 열매들, 예수님이 이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와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다르고 말씀하고 너무 다르면 우리가 그때 어땠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말씀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상황이 이런 대로 말씀, 상황이 이런 데도 말씀이 말씀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시면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며 환히 웃으시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사망이 역사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환히 웃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심령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과 믿음과 감사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담대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일 때는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사망이 역사하는 이곳, 영적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이때 가장 두려워하고 이제는 곧 자기의 정체를 밝히며 도망가며 떠나가며 모든 세력이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냐면 죽음의 세력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죽어있는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과 직면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붙들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대적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 사망의 역사했던 그 사망의 세력들 그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그것과 한 번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직면했던 것처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대로 주인으로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사망이 역사한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끝나버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설 때 그때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약한 거죠. 눈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왔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면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나사를 향하여서 했던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사망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를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죽어있는데 이미 끝나버렸는데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사로가 있는 그 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잠시 후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붕대로 칭칭 감아놨거든요. 냄새 나지 않도록. 염할 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얼굴도 수건으로 싸고 온몸을 배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니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말씀이 끝나자마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배가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쌓여진 채로 나왔습니다. 아멘. 죽음의 세력이 나사로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까지 끝까지 발악하고 끝까지 자기가 이긴 자처럼 속였지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강력하게 하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이며 실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말할 때는 반드시 일어날 건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면 죽어있던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며 사망이 왕노릇하던 곳에 생명이 부활이 다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이런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격이 성숙해질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랫동안 죽어서 오랫동안 죽어서 나도 돌보지 아니하고 썩어 문드러진 죽은 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래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죽은 나의 나사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거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으며 친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죽어버린 나의 나사로가 묻혀있는 곳, 죽어있는 곳, 강한 돌문이 막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할 때 죽은 나의 나사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막고 있었던 이 생각의 돌문을 열어 젖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피값으로 모든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력하게 선포할 때 죽은 곳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